어제 아침에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영상으로 드리게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고 기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예,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 앞에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죠.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자,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를,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면 또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눈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알아가는 만큼, 아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다 성장해서 그러실 분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한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뭐 키는 다 컸지만 영적인 키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제 기복적으로 흐르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의를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이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알게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오늘 성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아는 일이잖아요. 아까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에 있어서 이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어떤 대상도 없이 물떠놓고 비는 그런 기도, 그것은 그냥 어떤 종교심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14절 15절 말씀 봐보십시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각 족속 또 각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밖에 이름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나를 낳으신 분밖에 이름을 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죠.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분,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시는 분. 그런데 내가 그 기도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하고 여러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붙인 하나님, 하나님 아는 사도 바울이 알고 고백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름을 지을 때요, 그것을 그 특징을 알지 못하면 그 이름을 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것들의 다스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내 이름을 지어주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데 능력대로 넘치도록 역사하실 분이시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기도하는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려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우리 기도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았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이방인이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였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음에 대해서, 이방인인 우리였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대로 우리 기도에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대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수식어를 붙여서 이 아침에 한번 기도를 해보시죠. 내가 고백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고백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 기도는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또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또 풍성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5분 기도했더니 기도할 것이 없어. 그 말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깊이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거기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만 해도요 기도 한 시간 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찬송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막 머리에 생각하면서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은 내가 고백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5분 기도해놓고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고백한 대로 거기에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그 은혜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었지만 감옥 밖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 13절을 보면 이제 어제 아침에 봤던 13절을 보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이 감옥에 있었지만 이와 같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 되어서 주님이 그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일이죠. 시편 29편 10절 11절을 보면 홍수 중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좌정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어제 아침에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태풍 중에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풍랑 속에서 분명히 그 풍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보이는 이 태풍뿐 아니라 내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그 풍랑이나요, 태풍이나요, 오히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태풍과 같은 그런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옥 갇힘은 그의 사역에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정말 이 기가 막힐 노릇인데 내가 주님 위해서 그렇게 예수가 힘썼는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감옥이라니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감옥 안에서 누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어디냐면 그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아니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감옥이라니요? 이렇게 원망불평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네 개의 서신과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누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누가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다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옥 안에서 이 감옥이 아니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어떤 때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감옥,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도했기에 이겨나갈 수 있었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생각과 그 심정은 더할 나위 없이 깊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태풍이 불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감옥이든지 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가 막히게 거기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옥, 어떤 때는 태풍.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또 유라고 올라 강풀을 만났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넘치도록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때는 감옥, 어떤 때는 유라굴라 광풍 같은 미친 바람을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욱 그때 그 시간이 내게 더 귀하다, 더 즐겁다, 이 찬송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 안에 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냥 눈에 보이는 감옥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감옥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이제 보십시오. 자, 16절을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은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에 이르게 하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신뢰하면 정말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의 강건함,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그 말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고 사귀고 나를 다스리는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되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결코 흔들림 없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다스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한 능력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에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 어떤 때는 풍부에 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궁핍에 차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셔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런 기도 통해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20절 말씀처럼 그 주님을 알고 우리가 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응답받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